지난주 이 시간에는 제가 이 강의하면서 눈이 이렇게 붓고 얼굴이 붓고 그런 이유를 말씀을 좀 못 드렸더니 여러 사람들이 좀 댓글을 달고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을 잘못 맞아서 그러냐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종류의 댓글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눈 밑에 그 하안검 이제 수술을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받아서 아직 이렇게 붓기가 좀 남아있고 눈이 이렇게 좀 부어있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에게 보일 거예요. 그래도 오늘 제가 보니까 그래도 많이 정상으로 이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을 지내는 그분이 2020년도에 쓴 Great Reset,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Great Reset, 우리나라 말로는 위대한 리셋,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그런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다. 그 변화를 Great Reset, 컴퓨터가 망가진 거나 이렇게 하면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되고 이게 리세팅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지금 다 붕괴가 되고 어느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사회적인 혼란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역사를 통해서 팬데믹 이런 역병의 그런 재앙 같은 것들이 지나간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인류의 역사가 팬데믹 이후에 꼭 리셋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도 이 세상이 반드시 이제 리셋이 될 거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은 과거에 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5천만에서 1억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규모 면에서는 훨씬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는 그만큼 사람이 죽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은 지금까지 온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현 시대의 특성이 지난 6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난 그런 그 팬데믹의 그런 그 가져오는 그런 그 특성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상호 의존성이 엄청나게 크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게 그냥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순식간에 전달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초연결 시대 또 그것도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리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처럼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얽혀 있고 이렇게 되면서 초연결, 그 다음에 인공지능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얽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팬데믹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렇게 돼서 사람들에게 급격하게 급속도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든지 미래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인류가 다시 도약을 해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다시 개척을 해서 리세팅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을 이제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 그 리셋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유토피아를 가져오려고 하는 건지 먼저 이거를 이제 뭐 자세히 나중에 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도대체 어떤 건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세상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이제 제대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소위 미래학자들 뭐 다 인본주의 학자들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2022년 현재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오늘 이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클라우스 슈밥의 리셋으로 돌아가서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토피아가 뭔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적그리스도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장악을 하게 될 텐데, 자, 또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세상 밖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세상의 모든 건 다 흘러가기 때문에, 예, 끝은 다르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리셋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리셋은 끝은 다르지만 흘러가는 그런 그 방향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거를 좀 알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면은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책이 제목이 세계 미래 보고서 2022 이렇게 이제 쓰고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 이렇게 이제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게 2022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저자를 가서 보니까 저자는 박영숙, 그 다음에 아마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제롬 글랜, 이 두 사람이 이제 쓴 걸로 돼 있고, 2021년 10월 19일 지금부터 한 네 달 전쯤에 384쪽짜리 이 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저자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날개에 저자 양력이 이렇게 길게, 아주 길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내용은 자칭인데 미래학자고 연구가다. 20여 년 동안 영국하고 호주 대사관에 홍보실장을 지냈고 수석 보좌관을 지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뭐 미래학자다운 그러한 어떤 경력은 없는 것 같아요. 학력은 경북대학교 프랑스어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하고 성균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렇게 뭐 세계 미래 뭐 이런 거를 논할 만한 어떤 학문적인 그런 거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온 세상에 아마 외교관이나 이렇게 돼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세계 그 미래 학자들 싱크탱크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워싱턴에 있는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연구소 같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이제 이 사람 얘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한국 지부의 UN 미래 포럼 대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스 슈밥 이런 사람, 세계 경제 포럼 누가 뭐 만들라 그런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서 회장도 하고 세상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그 일종의 어떤 연구소가 아닌가, 이 밀레니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그것도 모르겠어요. 자칭 한국 지부 UN 미래 포럼 대표로 자칭인지 거기서 임명했는지 그것도 이제 알 수가 없고 일단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세계 미래 보고서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네이버나 구글에 가서 세계 미래 보고서를 가서 치면은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제목이 세계 미래 보고서예요. 여기 이 책은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2022년 상황 얘기한 거고, 이분이 2030에서 2050년 세계 미래 보고서 UN에 대한 것도 쓰고,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되니까 2035에서 2055 이런 미래 보고서를 지금 쓰고, 거의 매해, 요건 지금 2022년인데 그 전에 2021년 보고서 나오고, 계속해서 같은 그런 그 토픽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에 관심이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미래에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래 보고서, UN 보고서, UN 뭐 아젠다 2030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다 이렇게 귀가 이제 솔깃해지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가서 보게 되고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런 분들의 그 주장, 클라우스 슈밥의 이런 그 주장 이런 것들을 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잘 가려서. 그래서 오늘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메타버스, 메타사피엔스의 유토피아, 이 사람들이 그걸 예측하는데 이게 과연 진실인가 허구인가, 얼마만큼이 진실이고 얼마만큼이 허구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같이 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뒷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미래 시장을 재편하고 부의 기회를 안겨줄 이 거대한 파도에 어떻게 올라가 탈 것인가. 아, 책에 부제목 이러니까 이 책을 읽어야 돈을 벌어갖고 그래서 그냥 그 거대한 파도에 내가 올라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문구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말씀드린 밀레니얼 프로젝트 이걸 뭐 거창하게 소개를 하면서 전 세계 66개국 4,500명의 전문가 학자 기업인이 전망하는 새로운 문명의 축이 될 6가지 메타 트렌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향으로 세상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그러한 그 트렌드라는 건 경향 추세잖아요. 이러한 그 6가지 그 추세를 따라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거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AI 메타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간과 AI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니까 공간과 현실의 제약이 없으며 실제와 허구의 구분이 모호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된다. 이걸 올라타야 돈을 벌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우주시대. 우주 골드러시의 시도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인류는 상상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주에서 휴가를 즐기고 우주로 이주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테슬라 이야기 알죠?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 위성을 쏘고 있다 뭐 그러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얘기 들어보면 얼마 있으면 화성에 가서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뭐 달도 가고 이럴 것 같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그냥 거짓말입니다. 네, 되지 않을 그런 말인데 이런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로봇과의 동거. 머지않아 인간은 로봇과 사랑을 나누고 로봇하고 협력하고 로봇의 보살핌을 받으며 이제 함께 살아가는 로봇하고 사람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그쪽으로 좀 나가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화의 종말, 냉동인간, 디자이너 베이비, 그 다음에 이제 BCI 뇌에다가 컨트롤러 집어넣어서 사람들 컨트롤하는 거, 트랜스 휴먼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노화와 죽음에 맞서온 과학기술이 점점 진보하며 불멸을 향해 인간이 나아가고 있다. 이제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죽더라도 또 나의 아바타가 남아갖고 그냥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이런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되면서 뭘 주장하냐. 이제 종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이런 거, 이거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는 노화나 죽음 이런 거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후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한다.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걸 해서 인간이 에너지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하는 게 에너지인데 글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장밋빛 환상을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ESG 경영. 여러분 ESG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Environmental. 그 다음에 끝에는 Governance, 이제 Social 아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 같은데 ESG는 그냥 한마디로 친환경 기업 경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일단 지속 가능 뭐 나가면 그건 UN에서 지구를 어떤 식으로든 해서 자기들이 통제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용어가 지속 가능 이런 식의 그 sustainable 영어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6가지 트렌드인데 앞으로 이제 이 6가지 트렌드에 타야 뭐 직업도 그런 걸 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생활도 그런 걸 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돈과 명예를 이제 걸머쥘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라고 이분이 이제 384쪽짜리 이제 책을 이제 지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이제 서문이 있는데 서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자, 서문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생존을 위한 리셋을 진행하면서 전에 없던 대변혁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은 이미 시작된 변화의 흐름을 20년 가까이 앞당겼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UN 2030, 뭐 2050 뭐 이렇게 하던 거, 그게 20년이 앞당겨졌다는 거, 이 팬데믹 때문에. 이 급속한 변화가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미래학자들에게 곳곳에 일어나는 변화와 앞당겨진 미래는 설레이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미래학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참으로 설레는 그런 일이 자기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준비 없이 찾아온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상은 다양하지만 역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 번성하는 산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항공 및 공항 산업. 여러분 2년 동안 여행 한 번도 못 다녔죠. 외국 여행. 그렇죠? 예. 인천공항 한번 가보세요. 거기 면세점이냐, 거기 있는 모든 그 샵들 다 클로즈 됐잖아요. 여행 및 관광산업, 호텔 등 숙박업, 식당이나 요식업, 백화점, 마트, 콘서트 이런 모든 거, 과연 코로나19 이후에 이전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 이런 시대에 그러면 사람이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고 사느냐. 여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공연장에 못 가잖아요. 콘서트홀에 이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 잠깐 하고 이제 나중에 한 시간이고 걸쳐서 메타버스 이제 설명을 좀 하겠지만 가상 공간이야, 가상 공간. 거기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공연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뭐 이런 사람들도 옛날에 유튜브 뭐 이렇게 나와갖고 공연하고 이러던 거를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쪽에 가서 이제 공연을 하면 어떤 유명한 가수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하면 동시에 1,250만 명이 접속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 이제 자기 아바타를 다 이렇게 만들어가 그래가서 거기 들어가서 일시에 1,250만 명이 본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된다. 그러면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데 이제 메타버스 사용하고 여러분 교회도 이제 메타버스, 절도 메타버스. 그럼 뭐 굳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거 다 그 안에 내가 그냥 아바타 하나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아바타가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굳이 여기 모여야 되겠느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등등해서 요새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 메타버스를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이걸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책의 뒤에 표지에 여섯 가지 트렌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새로운 문명의 축이 된다는 거예요. 여섯 가지 트렌드가 새로운 문명의 축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주시대에 로봇하고 같이 동거하는 거, AI 메타버스, 노화의 종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후위기 극복, 그다음에 친환경 경영, 이런 것들이 올라타야 그래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앞으로 2030년, 2050년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분이 뭐라고 썼냐. 인간의 숙명처럼 여겨지던 노화와 죽음은 정말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연장 산업의 대표 주제인 줄기세포 연구, 유전자 편집 기술, 이런 걸 통해서 베이비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뭐, 바이올린을 잘하고, 뭐, 어떻게 눈도 뭐, 파랗고, 뭐, 이런 아이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갖고, 애기도 낳고, 냉동인간도 만들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맨 뇌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컨트롤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노화를 늦추고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다양한 방법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보니까 벌써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고 그렇죠? 불신자로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이제 이 유토피아를 가져와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문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책의 컨텐츠를 이제 가서 보면 1장은
우주 골드러시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돼서 앞으로 이제 우주전쟁, 이제 세상에 뭐죠?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거 말고 우주전쟁이 일어나서 우주를 누가 제패하느냐. 이게 이제 세상에 가장 강자가 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우주에 나가서 인간이 이제 모든 걸 이제 정복하는 그런 그 시대가 온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일이 언제 가능하냐.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이 땅이 영원히 존재하거든요. 성경에 가서 보면. 그 이후에 거기 사는 그 사람들이 우주 전체를 정복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성경에는 그렇게 가능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근데 그거를 그 전에, 천년왕국도 되기 전에 인간이 이제 이룬다고 하는 말 그대로 장밋빛 그런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은 로봇과 동거하는 그런 세상이 나온다. 로봇하고 이렇게 잠자리도 같이 하고 사랑도 나누고 예술활동도 하고 정치도 로봇이 해주고 일자리 혁명까지 로봇이 다 해주고 뭐 주식 투자하는 것도 로봇이 다 해주고 하여튼 로봇하고 인간하고 그냥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 세 번째 3장은 AI 메타버스, 새로운 디지털 월드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현실 세계는 내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가상 세계 공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그냥 서로 다른 아바타 내가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일하고 여기서는 이런 형식으로 나 자신을 보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삶의 많은 부분을 가상 현실 세계에서 이제 살고 그러다가 이제 배고프면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세상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제페톤이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그 플랫폼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유튜브 뭐 필요하면 유튜브 가서 보면 되지.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 것들도 어느 면에서 다 이런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인데 그것과는 좀 한 차원이 완전히 좀 다른 그런 그 가상현실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어서 직접 뭐 자기가 원하는 뭐 집도 지어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컨퍼런스도 열고 이렇게 공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완전히 그냥 무가치한 그런 일이죠. 무가치한 그런 일인데 그런 세상 속에 빠지도록 그렇게 이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장은 나이 드는 거 하고 죽음을 거스르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이제 놓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위기의 지구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바타도 가서 읽어보니까 아바타를 이렇게 한번 만들고 하는데 그 아바타가 여기 현실 세계에 있는 나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아바타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그러니까 이제 모션을 컨트롤 하는데 1mm도 차이가 안 나게 모션을 컨트롤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옆방에 이제 이 컨트롤 제어를 하는 그런 교수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그 대장 뭐 이런 거 수술을 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여기 한국에 와서 대장암을 잘라내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로봇 수술을 이제 하는데 그분은 미국에 앉아갖고 햅틱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 사람이 조정을 하면은 진짜 내 내장처럼 이게 느껴져갖고 똑같이 그렇게 느껴져갖고 진짜 그 사람 이걸 수술하듯이 이렇게 수술을 그 사람이 하면은 그 사람은 미국에 있는데 지금 수술받는 대상자는 여기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똑같이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에 그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모션 컨트롤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과 함께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딱 댔을 때 이게 진짜하고 똑같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내장, 위장 이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지금 가능해요. 지금 이 시간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현실 세계하고 그다음에 이런 가상 세계에 격차를 좁히는 그런 일, 그런 일 하는 회사가 지금 말 그대로 가장 크게 뜨는 그런 회사예요. 이제 6장은 이제 기업들이 친환경 경영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책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나와 있는데 여기 맨 첫 장이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맨 첫 장을 핀 거예요, 제가. 첫 장이 서문이 아니에요. 첫 장이 서문이 아니고 뭐냐 하면 메타사피엔스가 알아야 될 20가지 미레코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죠? 그거를 이제는 호모 이런 거를 버리고 뭐로 바꿔야 되냐. 이제부터 인간은 메타사피엔스가 돼야 된다. 메타를 모르면은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메타사피엔스. 그래도 21세기 뭐 2030 뭐 이 시대 이렇게 돼서 여기를 살아갈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메타사피엔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20가지 미래 코드를 이 앞에 20페이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20페이지를.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좀 소개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은 메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가 메타풍요, 두 번째가 메타연결, 세 번째가 메타장수. 이 사람이 다 메타만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자본, 메타버스와 아바타, 메타센서, 메타인공지능, 인공지능 인간협업, 로봇과의 공생, 메타재생에너지, 메타예방보험, 메타교통수단, 메타주문생산, 배송, 메타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메타배양육, 메타BCI, 그리고 이렇게 돼서 메타지속가능, 메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 하여튼 여기 20가지 그 트렌드가 있는데 그 가운데 17개인가가 메타가 들어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이 이야기가 우리 귀에 이제 들려오기 시작한 게 아마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메타버스 이런 얘기하니까 무슨 유세버스, 버스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메타버스예요. 버스 영어로 얘기하면 메타버스의 메타는 가상 아니면 초월 무언가를 뛰어넘었다 그런 뜻이에요. 메타하고 그 다음에 버스는 유니버스 할 때 그 버스를 쓰는 거예요. 유니버스 그럼 우주잖아요. 그 우주는 현실 공간이잖아요. 우리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현실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주와 같은 이런 그 현실 세계를 벗어난 또 하나의 그러한 그 가상현실 세계 이걸 이야기할 때 그걸 메타버스. 미국 사람들은 버스 이렇게 얘기하죠. V가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는 그 발음이 안 되니까 그냥 메타버스 그러니까 마치 버스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제가 이제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 들어가서 최근에 나온 책들을 보니까 메타버스 주일학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아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무슨 버스가 나오나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이와 같은 가상의 현실 세계, 가상의 이와 같은 공간이다. 아바타를 활용을 해서 게임도 하고 뭐 가상 현실을 이제 즐기는 이렇게 되면서 그 안에서 가상 현실 화폐도 있고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 안에서 뭐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모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교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근래에는 정치 활동까지 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 우리 이제 교회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순진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근래 우리 한국 아마존 웹 서비스 여기에 이제 아마 본부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을 이제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눴더니 그랬더니 우리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부탁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분이 이제 와서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이제 제가 또 연구해서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이제 어쨌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메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메타 사피엔스가 이제 돼야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20가지 메타 그걸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메타 풍요예요. 앞으로 인간은 엄청나게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혹하고 빠지는 거예요.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바비 앞으로 뭐 일하지 않고 그렇죠. 재산이 없어도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주겠다. 그게 리셋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첫 번째 퓨처 코드, 미래 코드 1번을 메타풍요로 잡은 거예요. 앞으로 인간은 엄청나게 잘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썼냐. 중산층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극빈층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한번 보세요. 중산층이 계속 늘어나요? 아닙니다. 사회주의 이런 그 정책을 전 세계가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책의 핵심은 뭐예요? 중산층을 없애는 거예요. 중산층이 있으면은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뭐 바이든이니 뭐 여기 문재인이니 뭐 할 거 없이 다 지금 사회주의 이런 그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몰락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중산층이 몰락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생겨야 그래 어떻게 돼? 사회 불안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산층이 붕괴되는 이러한 그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분이 첫 번째 메타풍요 온 세상이 그냥 뭐 엄청나게 다 잘 산다고 이런 시대가 온다고 말 그대로 헛된 장밋빛 환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메타 연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5G 이 사실 뭐 G를 5를 5G라 그랬다 그래서 또 뭐가 어쩌서 그런데 이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완전히 코리안 그 식인데 어찌 됐든 뭐 5G든 5G든 지금 우리가 지금 5G 뭐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뭘 만들려고 하냐. 6G, 6G, 그러니까 여섯 번째 제너레이션 이런 시대에 글로벌 위성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5G는, 5G 여러분 뭐 파일 다운받고 이러다 엄청나게 빨리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6G는 얼마냐. 50배가 더 빠른 거, 50배. 50배가 빠르니까 1초에 1테라바이트. 여러분, 이 하드드라이브 이렇게 있으면은 뭐 100기가바이트, 200기가바이트 해서 요새 이제 하드가 커지면은 1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건 뭐 좀 1테라바이트 데이터 갖고 있는 사람도 거의, 개인은 거의 없어요. 근데 1초에 1테라바이트를 위성을 통해서, 그래서 통신을 통해서 슉 하면 그냥 1테라바이트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이게 지금 6G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초연결이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오기 위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5G를 넘어서서 6G 세상으로 가면서 메타 연결, 초연결, 아주 극초연결이 이렇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세상이 나아가는 건 사실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 더 편리해지고 그러겠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온 세상을 초연결을 이렇게 시켜서 그래서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철권 통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 이런 메타 연결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퓨처 코드 세 번째가 뭐냐면 메타 장수. 메타 장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아버지 시대 뭐 남자들이 뭐 한 75세 뭐 이렇게 되면 잘 살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은 10년 이상 이제 늘어나서 85세. 보통 남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평균 건강 수명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생명공학, 그 다음에 제약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 만들어내면은 그럼 10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정말 뭐 100세 이거 사는 거는 그냥 기본이 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올 수 있을 거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부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간의 그 지식이 집적이 돼서 기하급수적으로 막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뭐 이런 일들이 아마 10년 내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인간의 수명이나 100세 정도 가는 거는 그건 뭐 기본이 되지 않겠는가. 이 사람들이 전망하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메타자본. 메타자본. 그래서 자본이 이제 앞으로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해 약간의 기복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승 궤도가 이제 계속 이제 된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돈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경제 활동을 이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테슬라 이거 만들고 그랬는데, 옛날에 테슬라 이름이나 들어봤어요? 그렇죠? 아, 테슬라가 지금 그냥 완전히 거의 모든 자동차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나? 아마 그 시가가 이 정도로 지금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래요? 딴 거 아니고 자본이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앞으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런 것들을 깨버리고,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 그냥 전체 자금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면서 이렇게 이상한 그런 그 현상이 이제 생길 거다.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과연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자본이라는 게 돈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데 돈만 찍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자본이 없으면 소용없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반만 맞고 반은 맞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메타자본,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트렌드가 뭐냐 가서 보면은 메타버스하고 아바타. 아바타 이게 아바타를 내가 만들어서 여러 개의 아바타를 이제 만들어서 말 그대로 한 세상만 사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 세상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수백 가지 세상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독일의 어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한테 내가 가서 거기 가지 않고도 여기에서 그런 그 가상현실 이런 걸 통해 갖고 거기서 레슨도 받아보고 뭐도 하고 뭐 하는 이런 거,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말 그대로 원하는 그런 꿈을 이런 가상현실 세계를 통해서 그 여러 개 그런 세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간이 이제 이런 가상현실 세계 이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가상 세계에서 하루 종일 놀고 쇼핑하고, 또 자신의 그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는 구분이 되는, 현실은 삶이 구질구질한데 여기 들어가서 하면은 뭐 세계 최고의 왕도 될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래서 이러한 그 메타버스하고 아바타 이거 가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갈 거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은 조금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메타버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그 유명한 강사를 한번 좀 모셔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메타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타센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장난감 이런데 센서를 부착을 하잖아요. 조그만 그런 센서를 이제 부착을 하면 장난감이 아이의 얼굴하고 이름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집안에 사물들이 알아서 창문도 열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주고, 그렇죠, 집안의 온도도 조절해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센서가 집안에 다 붙어있고 아이들 장난감에 붙어있고 하여튼 어쩌면 내 몸에도 붙어있고 이렇게 이제 해서 나를 안전하게 이제 해줘갖고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이것도 이루어질 거예요.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결국은 인간 컨트롤 하는 거라는 거. 우리에게 편리함은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인간을 컨트롤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메타 센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메타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제 한번 가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나온 지 한 10년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인간의 그 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학습을 이제 반복을 시켜갖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제 이게 꿈인데,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을 싱귤래리티라고 얘기해요. 싱귤래리티. 이 싱귤래리티니까 이 기계의 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시대. 이거를 싱귤래리티가 왔다. 그걸 옛날에 2040년으로 봤어요. 2040년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특이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기계가 인간을 진짜 여러분 영화 저는 뭐 그런 영화 보지 않지만 이게 타이틀이나 뭐 이런 가서 보면 뭐 기계가 지배한다 그러고 로봇가 인간을 지배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인간이 막 도망 다니고 이런 여기가 있는데 그게 2040년이 되면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싱귤래리티가 돼서.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한 10년 정도 그게 앞당겨져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큰 이런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그 기술의 그러한 그 발전 속도로 보면.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인공지능, 협업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것은 AI as a service, AI를 서비스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플랫폼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도 와서 앉아 있는데, 앞으로 무언가 특정 진단을 내리잖아요. 옛날엔 의사 선생님 혼자 내렸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같이 협업을 해갖고 진단을 안 내리고 의사 혼자 진단을 내린다. 그게 불법이 되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게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협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뭐 의사 결정을 내리든지 뭐 다리를 짓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열심히 설계하고 데이터 갖고 간 거하고 AI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갖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지 인간 혼자 내리면은 그게 불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인공지능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트렌드는 로봇하고 이제 같이 공생을 하는 거예요. 반려기능도 하고 그렇죠. 의료 행위도 하고 치매 환자도 돕고 그다음에 성행위를 이제 해 주는 그런 로봇도 이제 해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지원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이와 같은 그 로봇이 그냥 주변에 깔려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이제 놓이게 된다. 글쎄 모르겠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그게 갈 거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방향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트렌드가 메타 재생에너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풍부하고 값싼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뭐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뭐 등등해서 이거 가지고 온 세상이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 제가 에너지를 전공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건 안 됩니다. 네, 우리 문재인 씨 지난 몇 년 동안 해봤잖아요.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메타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뭐 세상의 모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는 거는 그건 장밋빛 환상이고 인간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이와 같은 그 공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11번째는 메타 예방보험. 이제 보험산업은 지금은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보험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준 그런 보험, 이런 것들이 이런 인공지능 같은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봐요. 그런 방향으로 다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뭐 틀린 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메타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교통수단. 이제 뭐 자율주행 이렇게 이제 되는데, 얼마나 더 걸려서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제 나이 한 70 되면 이제 뭐 주차장에서부터 해서 그냥 뭐 부산 어디 가라 그러면 다 빙빙 돌아갔고, 주차장까지 다 돌아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미 기술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퍼펙션. 이게 사람의 생명하고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완벽해야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그거 말고 기술로는 이미 돼 있어요. 이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자동차 아시잖아요. 자동차가 부흥하고 달리다가 날개 펴서 그래서 가서 원하는 데 가서 또 이거는 또 이미 다 이제 기술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 같은 경우 이거 특히 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이퍼루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는 굴은 굴인데 이 굴 안을 진공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 여기 영종도에 가서 오면은 이 자력으로 이렇게 부상하는 그와 같은 열차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자력으로 부상을 해서 열차가 달리는데 열차의 속도가 얼마냐? 1100km. 1시간에 1100km는 비행기보다 빠른 거예요. 비행기보다 빠르게. 이런 거를 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런데 놓으면은 뭐 그 1시간, 1시간 반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우리나라 뭐 부산 같은 건 그건 뭐 30분이면 딱 이렇게 오고 가는 이러한 그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것도 저것도 현실적으로 인간이 조금 투자하고 뭐 열심히 하면은 저 지하 밑으로 충분히 밑에 파고 하면은 아 우리나라 뭐 GTX 하듯이 그거보다 더 깊이 해갖고 하면은 저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이제는 자기가 그거 뭐 꼭 소유해야 되겠냐 어떻게 다 공유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막 그냥 부르면은 주차장에서부터 그냥 내 앞에 오면 내가 타고 가서 놓고 가면 딴 사람이 타고 가는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타는 그런 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 이것도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게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3번째가 메타 주문 생산 배송이에요. 주문하고 그래갖고 생산하고 배송하는 거를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요새 여러분 3D 프린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3D 프린터를 가지고 집도 져주고 3D 프린터를 가지고 인공심장도 만들고 3D 프린터 이런 걸 가지고 햄버거도 만들고 뭐 그것도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주문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생산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간다. 이것도 뭐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기술이 이제 진보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개인의 유전체 이제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 맞춤 의료, 유전자에 딱 맞는 맞춤 약, 이런 것들이 유전자에 딱 맞게 이렇게 해주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 약이 있으면 누구나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딱 맞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내로 오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사실이야.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사물 인터넷.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뭐 인간 뭐 장난감 이런 데 붙이는 그런 센서 이런 거 말고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니 여러분 이런 데 펌프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온 앤 오프 하는 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다 사물인터넷 이런 거 통해갖고 여러분 냉장고도 밖에서 조절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도 켜놓고 그렇죠 이런 모든 거 하는 게 다 그 사물인터넷이거든요. 그래서 수천억 개의 이런 센서들이 온 세상에 이렇게 이제 장착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 모든 거 다 모니터링하게 되고 결국은 편리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인간을 이렇게 압박하고 조절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예요.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뭐 15번째는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 이야기는 뭐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16번째는 메타 배양육인데 한번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죠. 소 잡아먹지 말고 이제 배양육을 만들어서 똑같은 그런 맛을 내는 이런 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규모의 연구 자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다 내용은 그거예요.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 이 소 한 마리가 먹는 그 물하고 이런 것들 다 따지면 엄청난 규모의 온실 효과 가스가 이제 발생한다. 뭐 그런 주장은 이제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렇게 배양육을 또 이제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메타 배양육도 어쨌든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분야도 식품 분야에서 뜨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 BCI, 이거 전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전에 거. 메타 BCI, BCI는 뭐냐 하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예요. 이 뇌 안에다가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나노 칩을 임플란트한 그 영화 나왔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이 뇌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의 감정과 모든 걸 다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다. 이것도 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기술로 가능한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18번째는 아바타로 쇼핑한다. 뭐 예를 들어 가구를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 내 집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가상 공간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이것도 놔보고 저것도 놔보고 이렇게 다 가상 공간에서 해보면은 나한테 딱 맞는 게 있잖아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거 얘기 저거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가상 공간 나하고 똑같이 생긴 크기의 아바타가 이렇게 있으면은 양복도 다 이렇게 해서 입혀보고 뭐 다 입혀보고 아 이게 딱 맞는구나 하면 그냥 그거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아바타 쇼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진다. 이것 뭐 너무 당연하죠. 당연하게 가능한 그런 시대에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9번째 메타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거는 친환경 기업을 해야 된다. 친환경. 요새 기업들 ESG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뭐, 대선 후보들도 나와서 뭐 ESG가 어쩌고 이 얘기를 하는데, 뭐, 뭔지도 모르고 다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친환경, 이와 같은 그 기업 경영을 해야 된다. 이거 안 하고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 마지막이 메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 그러니까 유전자를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해서 암이 있거나 이런 게놈 프로젝트 여러분 영어로는 지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전자 전체가 다 이게 다 분석이 돼 있잖아요. 그걸로 계속 분석하면 이 사람 무슨 암이 걸릴 수 있고 뭐가 있고 이게 이제 나오면은 그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게 이제 안 생기는 거죠.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기술 이것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무병장수, 재정 염려 걱정 없는 그런 세상, 모두가 잘 사는 유토피아, 이런 것들을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지금 마르크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 옛날에 이제 그리스 뭐 이런 철학자들이 주장하던 그런 그 아이디어란 그런 세상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다가왔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그 최초의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노아의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똑같은 거예요. 모여서 지금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세상의 종말,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평화를 빌미로 이제 정권을 장악해서 인간은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려면 적그리스도가 사회가 불안하고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전 세계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 이런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코로나19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무지무지 취약하구나. 뭐 이렇게 해서 병에 걸린다 그러면 그냥 다 가서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방역패스 뭐 하고 하는 게 전 세계 다 실험을 해봤잖아, 이번에. 그렇죠? 아, 이거 해보니까 인간 컨트롤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거를 거의 모든 정부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계 정부 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예를 들어 이거보다 더 강력한 어떤 형태, 예를 들어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든가 또 다른 어떤 전 지구적인 재앙이 오게 될 때는 완전히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제 19장이 7년 환란기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유토피아 이게 아니라 7년 환란기 이것이 와서 온 세상이 준 지옥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인간이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짐승의 표가 없이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이와 같이 엄청난 비극적인 시대가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온 세상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뭘 이야기하냐? 이런 것들 추구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렇죠? 인본주의 이와 같은 그런 거에서 사람들 그쪽으로 끌고 가는 모든 자들이 마귀와 함께,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함께 지옥 불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이런 사람들이 흥왕해서 세상을 지배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건설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을 성경은 바빌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보면 망하는 게 뭐예요? 바빌론 체계가 망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 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총체적인 그런 시스템을 성경은 바빌론, 바벨탑에서 시작된 모든 문명이 바빌론 문명이에요. 똑같은 바벨, 바빌론. 이게 결국은 멸망을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평화의 천년왕국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냐? 인간의 수명이 거의 천년, 천년까지 가는 세상, 무병장수하는 그런 세상, 말 그대로 재정 염려 없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이런 유토피아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시는 유토피아다. 예,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은 성경에 없다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왜 그런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 준비는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밖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안에 그들과 함께 지금 살아야 되냐. 직업도 가져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성경적으로 이것은 옳다 아니다를 제가 판단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Great Reset이 이루어지는 것도 맞는데 그런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세상이 변화에 대해서 나가는 그런 추세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알고 대비는 하되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돼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을 지배하기 바로 전에 저와 여러분 휴거받습니다. 휴거받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100% 확신해도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